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며 저희가 하나의 지식으로 또는 또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주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사실로 또는 실제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자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한때는 핍박을 피해 모두 갈릴리로 도망했었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가 구세주라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죠. 천지가 개벽할 말씀을 제자들이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유대교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7장에 이르러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때 그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3분의 2를 기록한 바울이었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렇게 교회가 핍박받게 되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팔레스틴 지역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온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무엇이었다 말씀드렸죠.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세주였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이 아닌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지금 어디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어디까지?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까지 그 내용이 8장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에 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성령의 능력은 핍박과 위협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 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고난이 와도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면 역사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것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자 온 팔레스타인 지역이 흩어져서 결국 예수가 구주인 것을 오히려 더 흩어져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8장 내용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9장과 10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내용이었습니다. 9장은 성령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찾아서 이방인을 위한 바울이 되게 준비하신 내용이 9장의 내용이고, 10장은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베드로를 바꿔놓죠. 그게 10장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어떤 준비들을 하시는 내용이 9장과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과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이방으로 전도자를 파송할 그럴 준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합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에 10장에서 베드로가 변하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설득시키고 교회가 설득되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면, 11장에 어떤 준비를 하냐면 안디옥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지역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이 그 사울과,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는데, 누가 그들을 파송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이거는 그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사를 파송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10장에서 바뀌고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12장에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이 이렇게 이렇게 터키 땅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그 터키 문 앞에 있는 요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이방인 땅인데, 이쪽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뭐가 생겼을까요? 상식적으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중요하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갈 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파송을 누구 하나 하면 안디옥 교회, 요 바로 문 입구에 있는 요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가서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리키나 하면 1년 동안. 1년을 여기 살면서 가리키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안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퍼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사로 세우고, 드디어 이제 바울이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봤죠. 세 번이나 금방 터키 땅, 지금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동유럽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패권을 로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복음을 퍼나를 수 있는 그 문 입구까지, 안방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하는 것의 사인입니다. 그 내용이 13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사도행전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사실로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드러났잖아요. 지금 다 설명했잖아. 여러분이 약간 멍 때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해. 나 이거. 지난주에 한번 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지금 또 다시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네.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 살펴나갈 거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개념으로 갖고 있어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두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성경의 개요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엉뚱한 해석을 안 해요. 엉뚱한 교훈을 얻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모두 다 옳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엉뚱한 교훈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독교 이단이 성경과 상관없이 생긴 이단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이단이 다 성경을 근거로 자기들이 말이 옳다고 주장해요. 왜 그러나 하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자기가 만들어 조합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성경이 어떤 이유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기록되어 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머릿속에 갖고 읽어야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윤곽을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대략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 6장까지,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 10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크게는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렇게 사도행전이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길죠? 서론이?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을 수도 있다. 그죠? 짧다는 아니고 짧을 수도 있다. 짧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1장 8절 말씀을 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죠? 예,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도 그렇고 또 함께 모여 있었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와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신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딱 못을 받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씀을 유식한 신학 용어로 뭐라 말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딱 압축시켜서 신학적 용어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몰라?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쫙 하니까 그냥 뭐 1초도 안 가리고 딱 나왔는데 좀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분발하세요. 뭘까요? 신학적 용어로. 예? 재림, 재림. 누가 말씀하셨네. 재림. 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마태복음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면을 유식한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그 재림의 상대적 개념이죠. 누가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아, 예. 뒤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조용 집사님이 겸손하게 초림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초림. 예, 예수님의 처음 오심.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 그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이 두 개념으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초림과 재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 초림과 재림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두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 이미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죠. 그 후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 이후에 그냥 양념처럼 주어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한 기둥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그냥 양념으로 준 얘기가 아니다.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한 기둥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탄절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우리가 치르냐고요. 예수님의 초림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요. 왜냐하면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어졌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초림이 이루어놓은 사건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또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럼 이 재림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일 텐데 신앙에 있어서 왜 초림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일까요? 제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오해인지 그 오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 베드로 후서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된다 하고 기록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의 얘기라고요. 그게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야.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사실 재림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고 뭐 긴 역사 속에 정말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전 역사 속에서 묻는 것은 제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아니라 교회사를 배운 게 아니니까 뭐 말할 수 없을 게 분명하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다미성교회. 와, 누군지 멋있다. 예, 다미성교회. 약 1987년도? 90년도. 아, 예, 다미성교회가 얘기한 날은 92년이에요. 92년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다 갖다 그 다미성교회에다 내고 그 사람들 다 산으로 올라가서 뒤집어 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시간 12시까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고 막 나라가 벌컥 뒤집어지고 막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 들고 막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그 카메라 기자님이 용감해. 진짜 오시면 촬영하다 어떡하려고 거길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가급적 재림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기류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에 초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해를 하나 하면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23장 말씀 살필 때도 사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을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기억나죠?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마지막 날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 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나 하면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오해예요. 그때도 자꾸 묻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때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 다미성교회도 그렇고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갖고 망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이장님 목사 사건, 그러니까 다미선교 사건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자기들의 머리로 조합을 해보니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있어왔거든요. 날짜를 자꾸 계산을 하고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관념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아예 예수님의 재림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본인 당신도 모르신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재림의 때를 계산을 하고 뭔가 알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재림의 때를 그렇게 목말라서 알라고 그럴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을 합당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방법을.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재림의 때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온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 반드시 온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왜 알 수가 없냐 하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왜 방법을 안 가르쳐주냐. 이미 임상실험을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임상실험을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이 다 그것에 대한 임상실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드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신 약속하신 이후에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예.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물론 지키라고 준 거지만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갖고 어디로 끌고 가버렸어요? 방법으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방법으로.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뭘 하냐? 나는 율법 지켰어. 그쪽으로 늘 갖고 간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방법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당시 수레로 다섯 수레 정도 그 실을 수 있는 분량으로 늘커놨어요. 왜? 좀 더 정교하게 잘 지켜서 나는 잘 지켰습니다 하고 자기 잘난 체 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디까지 지킨 거냐. 그래서 머리가 허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지킨 거고 허리 위에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어. 안식일날. 주워야 돼. 그럼 어떻게 주세요? 그거 딱 허리 높이에서 고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딱 집어넣고 나는 안식일 지켰어. 이따위 소리하고 앉아있고. 전부 방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개념이 뭐 어떤 개념이에요? 구원에 대한 개념과 천지창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창조에도 인간이 보탤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구원시킨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 개념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지킨 거고 어디까지 하면 안 지켰냐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를 알면 다 어떻게 해요? 신나게 놀다 방법 찾겠죠.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그런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늘 기다리면서 사는 삶,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의 생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재림의 때를 찾는 데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알아서 그걸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구한 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에 관한 것만 관심 갖고 나는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님 복 주십시오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님 나한테 빌딩 주십시오.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 좋은 직장 주십시오. 허구한 날 이쪽으로 다 간다는 거지, 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재림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재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림까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에 대해서 그 아주 딱 부러지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한번 찾고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우리 다 같이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처럼 명확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뭐죠? 예, 그 전부터 읽어야 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초림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모습이었죠? 감춰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목을 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목동들을 보냈고 또 동방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보내서 그들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막 어린아이를 죽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고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버리면 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는 줄 아십니까? 왜? 왜 그러한 모습으로?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떤 심판자, 권능자 또는 무슨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더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더 잘 믿겠죠, 그죠? 칼 대고 위협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총 딱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한 사람이 앞에서 용감하게 나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 죽어봐. 그러고 빵! 소리가 딱 죽었어요. 그 옆에 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저도 믿겠습니다. 너도 죽어. 꽝!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야. 여러분 이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믿겠습니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되나? 아, 훌륭해.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칼들이 되면 안 믿을 사람도 믿는다고 믿는 사람도 안 믿는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능력자로 안 오셨냐면 능력자로 오시면 우리가 받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예수 믿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협박당해서 들어온 거지.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려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숨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초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오셨냐?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숨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못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이게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모든 사람이 본 그대로 오리라. 초림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초림은 아무도 모르게 낮은 자, 비밀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 계시록 마지막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애곡하리라. 땅을 치면서 우는 모습이 애곡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구름을 탈 수 있나? 비행기 떨어지는데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수사적 표현이에요. 영광 중에 오신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늘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사학적 표현이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렀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근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제는 무시한 자, 예수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 심판자로 오시니까. 예,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림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재림은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재림에 따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는 와서 한 번 더 해봐. 그거 없어요. 한 번 더 해봐는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있는 거고 그때는 한 번 더 해봐가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러. 지금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때를 안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때를 알면 사람들이 돌이킬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피해 나갈 방법을 찾으니까 안 가르쳐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재림의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하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때를 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 목이 외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또 잘 떠드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기도는 아주 멋있게 하죠. 주님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일 뿐이야.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건 뭐 우리 교회 제집들 다 동일한 기도를 해요. 제가 속으로 아 기도 잘하다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왼수들아 좀 이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생각도 제 한 마음에 한 품에 한 곳에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초림에 의해서 성도가 됐지만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림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고요.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심판을 인식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의 때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요. 그죠? 그냥 인식만 하고 살면 돼요? 인식만 하고 아 그래? 심판의 때야? 어느 목사님이 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될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큰 것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것이 실천 분야로 들어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고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가 주권자이니까 그걸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 그래요.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성수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사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의껏, 성심껏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왜 여러분들 늦느냐고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서 11시 하고 우리가 11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언제 일어나요? 11시 약속이면 보통. 11시에 일어나잖아. 그죠? 예, 알람을 11시에 맞춰놓잖아. 그때 일어나서 그때 씻고 세수하고 서두르지도 않아. 그냥 천천히 씻고 세수하고 다 하고 오면서 목이 컬컬하니까 어디 들러? 스타벅스 들러지, 스타벅스. 또 사람이 많아. 사람 많으면 그냥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다 기다려서 그 사갖고 그래서 30분쯤 딱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서 딱 눈치 보고 뒤에 싹 앉아. 또 이 먼저 온 왼수들이 앞에도 안 하고 맨 뒤에 앉아있거든. 참 곤란하지, 그 앞으로 오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세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구현되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됐는데 요즘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나 하면 제가 여러분을 너무 편하게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형식으로 갖고 갔어요. 맨날 새벽기도 뭐 금요철야 뭐 맨날 허구한 날 많은 것을 하면서 실제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됐는 줄 아세요? 형식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졌어요. 내용이. 이게 너무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씩 제 목회 방향을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이 형식이 없으면 담아지질 않아. 표현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진 않지만 형식을 통해서만 그 신앙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자를 믿어요? 그럼 예배로 표현되어야 돼요. 어떻게? 마음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임재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짜 신앙인데, 어떻게 임재를 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배하는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의껏. 예를 들면, 언젠가 이 타운에 처음에 와갖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긴 바지 입고 슬리퍼 안 신고 오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초창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느 성도들이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쪽 동남아 사는 사람들은 원래 신는 신발이 슬리퍼고 또 반바지 입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장 문화인데 그 사람도 잘못된 겁니까? 생각할 때 그래, 학생들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래 편한 모습으로 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후회를 했어요. 그건 동남아지. 그죠? 그건 동남아지. 왜 이게 동남아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한 것,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정장을 갖추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수님 만나러 갈 때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렇게 덜렁덜렁 만들어가면서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예배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예배 위해서 일찍 자고, 예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 제가 헌금 얘기도 안 했어요, 10년 동안. 왜냐면, 상처 입을까봐. 근데 헌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 입을까봐 여러분들 안 가르치고 안 말했어요. 근데 헌금하셔야 돼요. 나는 뭐 한 달에 얼마? 저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TA 받고 RA 받고 받는 거. 예. 그거 뭐 천불밖에 못 받아서 속으로 제가 그래 천불이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헌금하겠냐.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행 갈 때는 잘 쓰더라고요. 여행 갈 때는 예. 밖에 가서 한 끼에 50불짜리 먹더라고요. 예.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제가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야 되고 때로는 비싼 거 먹어야 돼요.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고백이 헌금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맨날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말씀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아침 저녁이라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표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니까요. 근본적으로 뭐 그 외에 각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삶의 전 영역에서 표현해내면 되고 근본적으로 표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성수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늘 물질로 표현을 하고요. 시간을 들여서 표현을 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근거로 인식을 하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 지옥 안 보내지만 분명히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과 그렇지 않은 구원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사실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어떻게 심판하시냐? 심판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자들이 왜 그것을 인식 안 하고 사느냐고요. 그것을 인식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지만 반쪽짜리 기독교 신앙이고 뭔가가 잘못된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홍도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 삶의 전 영역에 그가 주권자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예배로 표현되어져요. 예배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내 삶에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그 앞에 드림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예비하면서 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